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미국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협력 20주년 공동성명에서 20년 전인 2004년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 대응을 위해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이 현재 쿼드로 이름 지어진 그룹으로 처음 함께 모였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역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쿼드 4개국은 기후변화, 암과 팬데믹 등과의 싸움으로부터 질 높은 인프라, 해양 상황 파악, 테러 대책, 사이버 보안 강화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은 지역의 미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쿼드는 2017년 재결성됐으며 이후 실무그룹과 외교장관급 회동 등을 개최하다 2021년부터는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최근 미국 재무부를 해킹해 일부 문서에 접근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해킹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관련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재무부는 지난 8일 해커가 재무부에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욘 트러스트의 디지털 보안 키를 훔쳐 원격으로 재무부 워크스테이션에 침투해 일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사건이 중국이 후원하는 지능형 지속공격 APT 행위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PT는 특정 목표를 정해 공격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전쟁 포로 300여 명을 교환했다고 두 나라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포로 교환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구금돼 있던 러시아 병사 150명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사실을 공개하며 189명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리는 러시아에 구금돼 있는 모든 포로가 석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석방된 포로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버스에 앉아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밝힌 석방 포로 숫자가 다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영아들이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팔레스타인 보건부를 인용해 최근 며칠 동안 신생아와 영유아 4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담당 에두아르 베이그베더 국장의 성명에서 이 같은 예방 가능한 사망은 가자지구의 가족과 어린이들이 직면한 절망적이고 악화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 자료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발표한 신종 코로나 5년 이정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19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접근권 공유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의미라며 국가 간 투명성과 공유, 협력 없이는 세계는 미래의 전염병과 팬데믹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WHO 사무소가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를 홈페이지 언론 성명을 통해 처음 전했고 이후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세계를 계속 변화시켰다고 상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4년에 세계 인구가 약 81억 5,600명이 됐다는 추산입니다. 세계 인구는 올 한 해 약 8,200만 명이 늘었고요.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했으며 인구 증가, 인구 감소세가 지역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서 이에 따른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을 중동의 경제지 미들리스트 이코노미가 다뤘습니다. 이 신문은 독일 세계인구재단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의 앞선 인구 동향 분석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80년대에 약 103억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요. 유엔 인구기금은 중국과 독일, 일본과 러시아 연방 등 6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30년간 이 지역의 인구의 14%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면서 반대로 아프리카 지역은 앞으로 20년 동안 인구가 두 배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적 고령화 추세도 지적됐습니다. 인구 정점을 찍은 중국, 독일, 일본 등은 급속한 고령화를 걱정하고 있는 나라지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비교적 젊은 나라로 분류하는 지역에서도 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 30년 동안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30년 사이에 세계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은 5.5%에서 10.3%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이 수치는 또 두 배로 늘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2070년대 후반까지 65세 이상 세계 인구는 18살 미만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2030년대 중반에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한 살 미만 영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4도,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수요일의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불겠고요. 서쪽은 황해도와 용현, 평남 양덕 쪽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 사이로 낮 기온 조금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4도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영하 7도, 원산 영하 1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6도, 해산 영하 17도.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 7도, 함흥 원산 9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3도, 해산은 영하 4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먼바다 쪽은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1월 1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한국 법원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재무부 전산망에 접근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실권자가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치르려면 최장 4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신형 상륙함을 진수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먼저 한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됐죠?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31일 오전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한국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은 또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네, 앞서 공조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흔히 하는데요. 네. 예, 공수처와 경찰 등 이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 전날 새벽 0시께 이 서울 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하는 일 역시 처음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약 33시간 검토 끝에 법원이 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를 3번이나 거부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네.
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그리고 29일 3번에 걸쳐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걸 요구했는데요.
네. 네.
예,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예,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 3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 응하지 않았던 겁니까?
네,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예, 공수처법에는 조사할 수 있는 죄명들이 지정돼 있는데요. 이 내란죄라는 항목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네,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도 체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죠.
네. 체포영장은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 효력이 발생하고요.
예.
예, 체포될 경우에 윤 대통령의 구금 예정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예.
예, 이때 구금은 48시간만 허용되고요. 이후 수사당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쪽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예, 대통령 경호실은 31일 성명을 내고 체포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면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논의와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니까요. 이 집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네.
예,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 법원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요? 어떤 논란입니까?
네, 이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한 건데요.
네.
예,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 구역을 합니다.
그 공수처에서는 이런 논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공수처법에는 또한 이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 발부 가능성을 따져서 법원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이 서부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늘어져 있는데요. 사법부 사망, 서부지법은 공산당 지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네. 예, 최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관은 원래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9인 체제입니다.
네네.
예, 하지만 지난 10월에 국회 몫으로 할당된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돼 왔었는데요.
네.
예, 이 6인 재판관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31일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이런 논란은 일부 해소될 전망인데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진보가 3명, 중도 보수가 5명의 구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까?
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이번에 재판관 2명이 임명되기 전에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에 인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는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서 여유가 생겼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는 63일이 걸렸고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91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 재무부 전산망에 접근을 했다고요?
네,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해커들이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업체를 해킹한 후에 미국 재무부 작업용 컴퓨터,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에 원격 접속해서 기밀이 아닌 문서에 접근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네.
예, 이 해커란 컴퓨터나 인터넷에 몰래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해커들이 재무부의 문서나 정보도 탈취를 한 겁니까?
재무부는 해커들이 얼마나 많은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했는지 또는 어떤 종류 문서를 얻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재무부는 30일 상원 은행위원회의 일을 알리면서 이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위협 행위자들이 재무부 정보에 계속 접근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부는 그 해커들이 중국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재무부는 은행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APT,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 APT란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 조직을 표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하는 해킹 방식을 말하는데요. 현재 재무부는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 정보기관 등과 이 피해 상황 등에 관한 공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커들이 먼저 뚫었다는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 여기가 어딘지는 공개가 됐습니까?
네, 재무부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욘드 트러스트라는 기업인데요.
예.
예, 이 비욘드 트러스트는 재무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보훈부, 법무부 등 연방정보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8일에 이 비욘드 트러스트로부터 해커가 재무부 기술 지원용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업체 디지털 키를 탈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해커는 이 키로 재무부 전산 보안 시스템을 뚫고 여러 직원의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한 걸로 파악됩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뭐 또 다른 해킹을 둘러싸고도 큰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 소금 태풍이라는 해킹 그룹이 1년 이상 미국의 여러 광대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에 침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첫 대응 조처로 중국 최대 통신회사 중에 하나인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을 불허 또는 취소한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고요. 중국에 30일 응답 시간을 줬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재무부 해킹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증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해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거듭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해킹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는 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시죠. 시리아의 과도정부 실권자가 선거 문제를 언급했네요.
네,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의 수장인 아메드 알샤라가 29일 방송회견에서 새 정부를 세우는 선거를 치르려면 최장 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HTS가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린 뒤 알샤라가 선거 관련 시간표를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선거를 하는데 4년이나 걸린다는 겁니까?
네. 그는 먼저 이 헌법 초안을 만드는데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인들이 아사드 정부가 무너진 뒤에 공공서비스에서 큰 변화와 개선을 보려면 1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새로 만들고 사회 기반 서비스 원상 회복하고 나서 선거를 하니까 4년이 걸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샤라는 사법체제를 재건할 필요가 있고 또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인구 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는 우리가 오늘 가진 기회는 5년이나 10년 만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헌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럼 새 정부는 언제 들어설까요?
네, 2025년 3월 1일에 시리아의 정치적 미래를 정하고 분열된 나라를 통합할 과도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반군 분파 간의 정치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예, 알샤라는 그때까지는 실권자 지위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북서부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가장 지배적인 반군 조직이었던 HTS는 해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참여한 반군 조직들이 모여서 일단 정치 일정을 논의한다는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모임이 지난 13년 동안 내전을 거친 시리아를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시리아 새 지도부가 달성할지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의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는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했죠.
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또 UN이 HTS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네.
예, 실제로 HTS는 과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 또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HTS는 애초에 이슬람 율법 샤리아로 통치되는 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 성전 지하드 조직이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과거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리아가 민족도 많고 종파도 여러 개로 된 그런 나라죠.
네, 맞습니다. 쿠르드, 아르메니아, 아시리아, 기독교인, 이슬람, 알라위 시아파, 또 아랍 순위파 등이 이 시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랍 순위파 주민이 무슬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형 함정을 새로 진수했다고요?
네, 중국 해군의 076형 강습 상륙함인 쓰촨함이 29일 상하이에 있는 조선도 독에서 나와서 물 위에 띄어졌습니다. 앞서 27일 이곳에서 쓰촨함 진수를 기념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네, 쓰촨함 재원 어떤지 볼까요?
네, 먼저 만재 배수량은 4만 톤 이상입니다. 또 이 중에 섬형 상부 구조, 비행 갑판, 비행기 이륙에 필요한 전자식 캐터펄트 사출기 등을 갖췄습니다.
쓰촨함이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그 항공모함 구실도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촨함은 상륙군 또 상륙 장비를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캐터펄트를 써서 갑판에서 비행기를 하늘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중국 해군은 2019년에 처음으로 075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 해군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점점 전력을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태평양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고 키우는 데 필요한 해군력을 급속하게 강화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에서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타이완 등과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고요.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이 센카쿠 제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요. 영유권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해군은 그동안 중국 연안이 아니라 그 대양작전 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 쓰촨함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해군의 현대화를 촉진할 핵심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수천함을 배치해서 연안 너머에 군사력을 투사하길 원한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해군이 이미 함정수에서는 미국 해군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콜린 고 해양안보 전문가는 BOA에 중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배를 만들어 왔다면서 미국의 함정 건조율이 중국과 같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미국이 조선업이 크게 발달한 한국이라든지 일본과 일본에서 해군 함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토로 일부는 여기고 있는 타이완도 사실 중국 해군의 주된 전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여차하면 이 병력을 상륙시켜서 타이완을 점령하겠다고 자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공격에는 이 수천함 같은 강습 상륙함이 필요합니다.
타이완은 그러니까 이 강습 상륙함이 위협적인 전력이 될 수 있고요.
네, 물론입니다. 타이완의 근거를 둔 국가방위안보연구소의 군사 전문 가인 스추윤 씨는 BOA에 중국 해군이 스촨함으로 타이완을 겨냥한 1차 공격에서 드론을 띄우고 이어서 큰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또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드루 톰슨 선임 연구원은 이 스촨함이 많은 이웃 나라를 위협하거나 대규모 군 병력을 타이완 본토에 상륙시키는 능력을 담보하는 데 쓸 거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네. 미국도 강습 상륙함 있죠?
네,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 외에도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는 정규 항공모함도 현재 11척 있는데요. 모두 핵 추진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 가운데 일부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상원에서 지명자를 인준해야 공식적으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위원회 회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Civil Rights Act of 1957 created the Department's Civil Rights Division with a mission to uphold the civil and constitutional rights of all.
지난 2021년 2월 22일 메리 갈랜드 연방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민권을 우선하고 극단주의자들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직위의 지명자를 정해 서면으로 상원에 인준안을 제출합니다. 인준안은 본회의장에서 낭독되고 행정서기가 번호를 부여합니다. 만장일치 동의를 제외하고 지명안이 접수된 날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명안은 즉시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의사관은 상원 규칙과 선례에 따라 의장을 대표해 해당 직위와 부처를 관할하는 위원회에 지명안을 회부합니다. 행정부처 직위의 지명안은 해당 부처 관련 입법을 관할하는 위원회로 갑니다. 아니면 해당 직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판사나 검사 그리고 연방보안관을 포함해 사법부 직위의 지명안은 법사위원회 관할입니다. 몇몇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Pompeo's nomination comes after word of proposed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ver Pyongyang's nuclear.
복수의 위원회가 지명안을 심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되는 지명안의 수는 크게 다릅니다. 모든 군 직위 임명과 진급을 다루는 군사위원회에 가장 많은 지명안이 회부됩니다. 일부 지명안은 순서대로 회부되고 둘 이상의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기도 합니다. 두 위원회의 관할권 주장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지명안이 합동으로 회부됩니다. 그런 경우 상원 전체가 행동하기 전에 지명안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이 두 위원회 가운데 하나나 모두를 배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일 두 위원회의 관할권 주장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지명안이 순서대로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지명안을 검토한 위원회가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순서대로 다음 위원회로 지명안이 회부됩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종종 특정 일수 내로 보고해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 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위원회 회부 단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자 로버트 케네디 뉴욕주 상원의원도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한 명이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후보는 바로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험프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로버트 케네디 후보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호텔을 나설 때 누군가 케네디 후보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총을 맞고 쓰러졌고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후보에게 총을 쏜 범인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케네디 후보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두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1968년 여름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당대회는 공화당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은 처음부터 리처드 닉슨 후보가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196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닉슨 후보는 여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후보는 다시 한번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은 유력한 후보가 됐습니다. 닉슨 후보에 맞선 다른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와 뉴욕주 넬슨 록펠러 주지사였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닉슨 후보는 록펠러 후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레이건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훨씬 뒤처졌습니다. 첫 번째 투표가 끝난 다음 공화당 대의원 대부분이 닉슨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닉슨 후보는 후보 지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공화당 대의원들은 메릴랜드주 스피로 애그뉴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공화당 전당대회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는 민주당을 겨냥한 시위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동안 반전 시위대 수천 명이 시카고 시내에 집결했습니다.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은 모든 시위대를 엄중하게 다룰 것을 경찰에 명령했습니다. 시위 진압 도중 많은 젊은이가 구타당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연방정부는 시카고 시위에 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시카고 폭동은 경찰 자체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카고 시내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전당대회장에서 민주당 대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의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들은 초기 예비선거에서 강세를 보였던 유진 메카시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의 지지를 받는 허버트 험프리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메인주 출신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은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 후보와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 두 후보는 분쟁을 종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후보와 험프리 후보 모두 미국의 사회적 불안을 종식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는 두 후보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일을 약 6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리차드 닉슨 후보와 허버트 험프리 후보가 거의 대등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차드 닉슨과 허버트 험프리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닉슨 후보의 과거였습니다. 닉슨 후보는 정치 활동 초기에 적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닉슨 후보가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닉슨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닉슨 후보가 격렬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던 과거 기록을 들추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반대파는 대중이 닉슨 후보의 과거 기록에 대해서 다시 불안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허버트 험프리 후보 앞에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험프리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신이 당시 현직 부통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험프리 후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직 부통령인 만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옹호해야 했습니다. 만약 험프리 후보가 존슨 대통령 행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행정부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개입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Is there a person you look up to the most?
Probably my friend Larry. When things are difficult, I always say, what would Larry do?
I respect Albert Schweitzer the most. He committed his life to helping poor people in Africa.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Is there a person you look up to the most? Who is the person you respect the most? Who do you respect the most?
Respect, 존경하다, R-E-S-P-E-C-T, respect을 써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I respect, 나는 존경합니다. 이 I respect 뒤에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수성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avid just bought a building across the street. Did you know that?
Yeah, he's a self-made billionaire.
Really? I always thought his parents were rich.
No, he made himself rich on his own.
제가 데이빗이 건물을 샀다고 하자 존이 그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다.
He is a self-made billionaire.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He made himself rich on his own.
Self-made와 make it on one's own. 두 가지 모두 자수성가했다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출세하다라는 표현도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성공하다, S-U-C-C-E-D, succeed죠. 데이빗은 직업에 성공했습니다.
David succeeded at his career.
이렇게 succeed라는 단어도 쓸 수 있지만 make it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 당신은 크게 성공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ou made it big. 또 내 자신이 성공했다는 말을 할 때도
I succeeded.
이런 표현보다는 I made it.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공했다는 표현, 그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He made it as an entrepreneur.
출세하다, 앞서가다, 성공하다라는 표현으로 get ahead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your son doing?
He got ahead in his career. He made it big in the medical field.
How about your daughter?
She's still trying.
She'll get ahead. There's no doubt. 제가 존에게 아들과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He got ahead in his career.
그의 직업에서 앞서 나갔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e made it big in the medical field.
의학 분야에서
He made it big.
크게 성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딸은 노력 중이라고 해서 제가 한 말은
She will get ahead.
앞으로 앞서갈 것이다,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Get ahead, 앞서가다, 출세하다. 이 표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묻고 대답하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s there a person you look up to the most?
Probably my friend Larry. When things are difficult, I always say, what would Larry do?
I respect Albert Schweitzer the most. He committed his life to helping poor people in Africa.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Is there a person you look up to the most? Who do you respect the most?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 self-made man, 성공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시리아에서 아사드 가문의 50년간의 철권 통치와 13년간의 내전 끝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넘는 기간에 시리아 반군 이슬람 세력은 알레포, 홈스, 다마스쿠스를 휩쓸고 장악하자 시리아 정부군은 철수했으며 아사드는 도망갔습니다.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권은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리아인을 잔인하게 고문하며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의 종말은 근본적인 정의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It's a moment of historic opportunity for the long-suffering people of Syria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their proud country. It's also a moment of risk and uncertainty.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고통을 겪어온 시리아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역사적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정권 전복을 추도한 반군 세력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테러 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사드를 무너뜨린 반군단체 중 일부는 테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어두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ve taken note of statements by the leaders of these rebel groups in recent days. And they're saying the right thing.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 이 반군단체 지도자들의 발언을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격퇴 임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clear-eyed about the fact that ISIS will try to take advantage of any vacuum to reestablish its capabilities and to create a safe haven. We will not let that happen.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세력을 회복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공백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은 12월 8일 시리아 중부의 이슬람 국가 지도자, 요원, 기지를 겨냥해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에릭 쿠릴라 미 중부군 사령관은 시리아의 모든 조직이 이슬람 국가와 협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원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시리아 그룹과 협력해서 아사드 정권에서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시리아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now incumbent upon all the opposition groups to seek a role in governing Syria to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the rights of all.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모든 시리아인의 권리, 법치주의, 종교 그리고 소수민족 보호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시리아를 통치하려는 과정에 모든 반대 단체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인도주의적 구호를 포함해서 시리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0년 이상의 내전과 아사드 족벌 체제에 의한 수세대에 걸친 잔혹 행위 이후 시리아를 재건하는 것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